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2절 말씀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인지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각을 하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자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나 그때 가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영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또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와 같은 마음을 상실하고 또 세속적인 그런 삶과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진실로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의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그와 같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 자신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적절하고도 그리고 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세대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세상의 삶 모습이 심히 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도 성경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말합니다.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든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타락의 결과로 마귀의 주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삶과 모든 행동을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할 때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계, 그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삶의 형태, 그것들을 세상이라는 말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너무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세대가 뭐냐,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말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나 하거나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와 같은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폭넓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사고방식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이 세상적이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과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육체적인 본능이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지 결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있는 것이 편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적인 사람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나의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삶의 형태도 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악은 그 모양으로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어떤 것이든지 악하다고 판명된 것이나 악하다는 비방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은데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관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의미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이것을 문화적인 것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들도 그 사람들의 삶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팽배에 있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관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에 대하여서 결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소수자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금하는 악한 삶의 형태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훔쳤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앞서가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런 재판이라고 판결이라고 그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도적질하지 않도록 먼저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배고프면 도적질해도 된다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적질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배고파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하였고 안식일의 규정을 제정하였고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배고파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 대신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유행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유행의 지배를 받는 것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이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의 특징은 항상 언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모양과 패션과 영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유행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육신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유행에 신경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유행은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 변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검은 치마에 흰색 브라우스만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미국에 보면 아미시들이 있는데 이 아미시들은 극단적인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문명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무로 만든 제품을 쓰지 않고 오직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무와 쇠와 돌로 만든 그런 것들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차도 타지 않고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가도 바퀴를 고무로 만들지 않고 쇠로 테두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극단적인 삶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결코 과격하거나 극단적이거나 또 반대로 자기 과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방법은 바로 암시들처럼 세상의 모든 문명과 세상의 삶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자기 과시적이라는 것은 너무 유행을 앞서가면서 유행을 따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형태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제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옷,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절제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라,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유행을 쫓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 사람은 너무 누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궁상맞고 초라한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정함, 아름다움을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신는 신발이나 우리가 입는 외투나 치마나 머리나 우리를 장식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제된 것이어야 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그 형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중용, 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는 그와 같은 삶의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밀착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악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며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할 어떤 삶의 변화를 극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변화를 받아라고 그렇게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와 같은 국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생명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트랜스폼 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내면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내적인 것이 우리의 외면으로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여가 활동을 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뭘 해서 우리의 기분을 리프레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때 우리들은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들은 뭔가 삶의 새로움이 나타나게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상실했던 것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한다는 것은 renew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도 잃어버리고 금세 세상에 이끌려가고 경건을 위하여 노력하여 했던 우리의 마음이 시들해지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죄악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쳤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연소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수받을 때에 성령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은사를 다시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들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겸손해졌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어떤 자인지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우리가 매우 특별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 된 하나님의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이 세상과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냥 죄를 지었다가 다시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진실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와 같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찌꺼기와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와 같은 완전한 그와 같은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려서 죄악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들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적인 삶에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 한글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을 때에 분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변화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두 가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따라서 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 해석을 따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지만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을 취한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어떤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좀 더 어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되고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도 앉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곧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에게서 예가 되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좋아하는데 억지로 어렵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하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